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이란만큼 적절한 대가를 받는 건 인간의 권리입니다. 무보수로 일하게 하거나 이란만큼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걸 바로 노동 착취라고 말을 하죠. 열심히 한 달 일하고도 받은 로임으로 한 달 생활을 꾸리기 어렵다면 이건 분명 문제라고 생각할 일입니다.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을 창건할 때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나라를 표방했는데요. 과연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에 따르면요, 모든 사람이 적당한 의식주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 개선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노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월급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도이칠란드의 주요 산업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임현정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탈북민 이유진 씨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날이 무척 차졌어요, 그죠, 이제?
네, 이제는 바람이, 가을 바람이 선들려서 반팔을 이제는 긴팔로 이제 갈아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좀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시죠?
아, 맞아요. 저는 추위를 엄청 타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옷을 잘 챙겨 입으셔야겠어요, 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니까 가을로 훌쩍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유진 씨와 한국에서 겪은 유진 씨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유진 씨 북한에서 월급 받았었나요?
네. 월급은
로임이라 그러잖아요.
로임은 로임 뭐 받기는 했었죠.
받기는 했었죠.
매달 받기는 했습니다.
받기는 했었는데 얼마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아유, 기억이 너무 잘 나죠. 생생하죠. 2,000원을 받았었는데요.
몇 년도예요?
2000년 뭐 후부터 쭉.
네, 그래요.
네.
2,000원 정도. 네. 당시에 쌀 1kg가 얼마 했었죠?
때도 아마 4,000원 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4,000원 네, 정도. 네, 네. 그리고 월 로임은 2,000원. 네. 배급은 좀 나왔나요, 그러면?
배급은 나왔어요. 그 쌀표라고 하죠.
네,
쌀표를 뭐 매일 출근을 잘 하니까 쌀표는 꼬박꼬박 받았죠.
아니 뭐 지방 사람들도 출근 잘해도 배급 안 나오거든요.
쌀표는 주지 않나요, 그래도?
쌀표 안 줘요. 뭐 어차피 안 주니까. 근데 저도 예술단 다녔었잖아요.
네네.
저는 2001년도 딱 처음에 예술단 들어갔을 때. 네. 제 월급이 60원이었거든요.
아, 예? 2001년에. 1년에요?
네. 60원이면, 당시에 쌀이 60원이었어요. 1kg에.
네.
빵이 하나에 5원 할 때.
아.
너무
맞아요,
옛날
맞아요.
얘기인가요?
내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000원이 아니고 1,200원이었어요.
1,200원.
200원이었다가 이제 조금 뭐 2010년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2,000원 정도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랬군요. 저도, 옥수수를 이렇게 배급으로 받고 로임은 60원 받고, 그게 첫 로임의 첫 배급이어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 그러면 저기 쌀 1kg도 살 수 없는 돈을 받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돈 좀 벌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월급을 5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이거 달러로 좀 계산을 해드려야 돼요. 50만 원 정도면 500불 정도 정도가 되네요.
500달러 정도.
500달러, 네. 좀 적은 돈을 받았는데.
이거는 월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알바처럼. 조금 일하고.
한 달 내내 일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일하고. 시간제로 짧게 일해서. 고백부를 받으셨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이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남조선 사람들은 뭐 해서 먹고 사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맞아요. 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일한 대가로 내 노력의 대가로 돈을 받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대다수 직장인들은 그 한 달 일한 월급, 로임이죠. 한 달 로임. 이 월급으로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진 씨와 함께 한국의 월급, 그러니까 로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세경 씨 일도 빨리 배우는 편이고 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더 넣었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줘.
아줌마가 얼마나 더 넣어주셨을까?
한 만 원?
에이, 만 원은 너무하고 한 10만 원 더 주지 않으셨을까?
10만 원? 10만 원 되게 많은 돈 아니야?
200?
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네. 듣기만 해도 즐겁네요.
그러니까요. 희극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극 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세경이 자신의 생각보다 월급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이 월급 받는 날, 이 날이죠. 그렇죠. 유진 씨는 한국에 와서 언제 처음 그 월급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오자마자 대학을 일단은 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직장이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알바식으로
아르바이트. 시간
네, 아르바이트로 시간당으로 이제 일을 했었죠.
네, 맞아요. 네. 북한에는 알바라는 개념이 없어서 저희가 네. 방송할 때마다 늘 짚어드리곤 네. 있는데 한 번 더 그 아르바이트가 뭔지 좀 짚어주세요.
아르바이트는 자기 요가 시간에 하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뭘, 뭐, 출근을 해서 이제 정 직원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 시간에 이용을 해서 한 시간당 얼마씩 이제 시급으로 받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알바를 만 두세 개씩 이렇게 알바도 한 직종이 아니고 뭐, 여러 개 이렇게 속고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로만 몇 개 해도 거의 뭐 직장 다니는 사람만큼 벌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 아르바이트로만 했으니까 정식 월급은 아니긴 하지만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내 노력을 들여서 네. 돈을 받은 건데 네. 북한에서 왜 우리 노력동원 같은 거 많이 나가잖아요.
그럼요.
그거 돈 받아본 적 있어요?
아유, 그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내면서 다니죠. 뭐, 그 밥값 한 번 또 싸는 것도 또 한 번씩 이렇게 나갈 때마다 또 잘 사야 되니까 나가서 뭐 장마당 가서 고기라도 뭐 사고 하려면 돈이 더 들죠.
맞아요.
동원 나가면.
아니, 유진 씨, 저희가 북한에서 그 노력동원으로 했던 그 일을 한국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할 네.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그 공짜 노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다녔어요. 네. 농촌 동원도 그렇고 뭐 얼마나 세세한 동원이 많은데
도로공사도 나가고 네. 뭐 돌격대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근데 또 그것도 하기 싫으면 또 돈을 주고 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안 나가고 싶으면 네. 내 돈 내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뭐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항상 돈을 쓰는 일. 밖에 없는 거죠. 월급도 그렇고 월급이라는 게 이자같이 뭐 2천원, 1천원 받아가지고 밥 한 끼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의 어렸을 때 마음은 그 자그마한 돈도 되게 그 월급 날이 그래도 그래도 기분상은 뭐라도 받으니까 받자마자 뭔가 다 나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 뭐. 북한에서는 그럼 그 월급 받으면 1200원 정도 받으면 그걸 네. 뭐 하셨어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날에 퇴근을 하면서 그냥 다 거의 써버리죠.
맞아요.
퇴근하면서 매장 가서
저희도
네. 꽈배기 사 먹고
똑같구나. 저희도 네. 60원 맞으면 빵이 12개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 꽈배기, 그 둥그런 꽈배기 네, 팔잖아요. 네. 안에 팥 넣은 거. 네. 그거 앞에서 사와가지고 그거 하루에 그걸 다 먹고.
맞아요.
아, 똑같구나.
하루 저녁에 다 탕진을 하고 들어가죠. 기분 좋게.
아, 그랬었군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북한에서 노력동원으로 우리가 무료로 노력을 그렇죠. 바쳤던 거 생각하면 진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북한 동포분들이
부담하죠,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저기서 살 때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거의 뭐 완전 부당한 거고 인권이 거의 지금
말살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월급의 개념을 좀 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게 뭐 나라를 위한 거든 개인을 네. 위한 거든 일을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른다. 따른 네. 보수가 나온다라는 네.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 그러면 월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한국의 최저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라고 했다가 시간제 일자리나 네. 뭐 단기 부업 그리고 뭐 하루 나가서 일하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 국가가 이렇게 기준을 있죠. 딱 세워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너 일이 마음에 안 드니까 왜 돈 못 줘? 아니면 요것만 가져. 네. 이렇게 못하게끔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네. 그 부분을 지금, 유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시간당 8,720원. 그러니까 달러로 말하면 $7.8 정도고 네. 하루에 이제 8시간을 일을 하면 무조건 $62.4 이상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네, 하루 그러니까 하루 8시간 네네. 일을 하면 $62.4. 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12시간 이상 고용한 노동자 한테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루 월급을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5일을 이라고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쉬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토요일까지 일한 거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한 걸로 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네.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해진 노동시간 8시간이거든요. 하루.
네.
네 이 외에 추가로 일을 더 맞아요. 하면 야간. 거기에 대해서도 돈을 더 주잖아요.
맞아요. 야간에 이제 근무하거나 주말에 일요일에만에 나와서 또 근무를 한다 하게 되면 이제 야간 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제 업무를 보면 그 로임의 50%를 더 받을 수 있고
네.
네. 뭐 수당이라고 하나요? 이제
네. 시간 외 근로 수당이라고 네. 그렇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가서 일하면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 월급. 네. 플러스
네. 네.
그 일한 것만큼의 시간만큼의 네. 더 러임을 더 받는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이게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네. 처벌받게 되고 근로자는 내가 일했는데 네. 돈을 못 받았다.
그럼 신고하
바로 신고합니다. 네. 여기서는 맞아요. 그리고 법도 근로자의 이런 근로권이나 그리고 그런 월급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참 세세하게 잘
맞아요.
되어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아, 저도 TV 뉴스를 보면 네. 보도에서 항상 그 뭐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그런 막 노동자들이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 저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저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왜 저기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왜 저렇게 할까? 되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감사하게 해야 되지 않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우리 너무 내 거 바치는 거 네, 익숙해져
바치는
있고
데 익숙하고,
내 권리를 챙기는
맞아요.
거에는 네.
그러니까 권리를 여기서는 진짜 이게 매 개인 각자가 이렇게 알아서 권리를 다 하니까
맞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법 이런 질서가 더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이렇게 권리를 챙겼기 때문에 이만큼의
그렇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맞아요. 거겠죠. 예. 네.
투쟁만이 살 길이다. 투쟁만이 살 길이다.
네, 여러분들한테 투쟁하란 얘기는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은 누가 갖다다 네, 내 앞에 갖다 네.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최저시급 월급 얘기가 나왔는데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북한 주민분들이 약간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1시간당 $7.8 정도
네, 네.
그리고 하루 8시간 일을 시키면 하루에 한 $62.4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62.4에 일주일에 6일씩 일을 한 걸로 치게 되면은
네.
최저로 요것만으로 계산했을 때도 한 달을 일을 하면 대한민국 돈으로 182만 원 정도가 돼요. 182만 원, 그쵸. 3만 원 정도가 네. 되는데 이 돈을 달러로 계산하면은 1,800불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쵸.
1,750불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제일 못 버는 사람도 못 한국에서는 네. 한 달에 1,750불 정도는 번다.
그렇죠.
어때요? 네. 북한에서 1,750불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 될까요?
4인 기준으로 고기 좀 먹고 괜찮게 이제 뭐 다른 거 먹는 데뿐만 거의 쓰다 보니까
북한은 주로 그렇죠. 네.
예. 먹는 것만 계산했을 때 100불 정도로 4인 기준으로 한 달에 잘 먹으면 네, 100불.
100불만으로요?
네. 네 먹는 것만 했을 때.
아,
네.
그러면 한국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북한에서 산다면 아주
엄청
부자로.
부자. 아, 엄청 부자죠. 엄청 그냥. 똥똥거리면서 살죠.
똥똥거리면서.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월급의 뭐 기준도 없고 뭐 월급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 한국에서는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그러니까 평균 월 노임이 되겠죠.
네.
한국 돈으로는 36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00달러 정도는 최저고
네, 그렇죠.
평균 로임은 3,078달러
네.
그러니까 3,000달러 정도가,
3,000달러 정도.
정도가 네.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의 평균은 2,017달러
네.
2,000달러 정도네요.
네, 2,000달러 정도.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한 1.5배 정도가 더 네. 많은 거네요. 그래서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와, 이 금액을 가지고 북한에 간다면
김정은 네. 부럽지 않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실 노동의 대가가 이 정도가 되니까 저희가 네. 여기서도 먹고 살면서 북한에 있는 가족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는 뭐 물가나 이런 게
네.
조금 이제 북한보다는 좀 여기는
그렇죠.
좀 높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한국에서도 이 돈이 그렇게 많다 생활하기 네. 한 넉넉하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돈으로 쓰면 되게 많은데 또 여기서 살게 되면 또 여기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다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유진 씨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달에 한 생활비 어느 정도나 쓰시나요?
저는 뭐 혼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 그렇게 막 나가서 외식 식당에서 이제 먹자고 집에서 그냥 조금씩 해서 먹는다고 하면 거의 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한 1,000달러 정도밖에 네. 안 쓴다는 얘기네요.
네,
한 달에.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남자가 3,000불, 여자가 2,000불 정도니까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직장 세대가 네.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남녀가 부부가 다 벌었을 땐 한 달에 수익이 평균이 한 5,000달러
네.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네.
않겠죠. 4인 그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정말 그 이 월급 얘기하면 저희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아니, 북한은 뭐 월급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을 어떻게 뭐 이거 우리 월급으로 어떻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예 없잖아요.
네.
거기서는 뭐 다른 부업으로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네, 고정된 월급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죠.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에 바치고 있는 지금 듣고 계신 북한 동포분들이 국가에 바치고 있는 노동력이 다 사실은 원래 돈으로 그렇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정상적인 국가에서 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를 네 말로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저희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유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텔라장의 노래 들으실게요. 월급은 내 통장을 스칠 뿐.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죠. 지난 시간에 독일 경제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네, 독일이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동차 얘기도 했고 비비크림 얘기도 했어요.
아, 맞아요. 북한에서 이걸... 삐아스.
아, 삐아스.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때 다 못다 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외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네.
화학, 그 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산업도 독일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 화학 산업에서는 세계 최대의 순수 종합 화학 기업 바스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플라스틱, 합성 수지, 고무, 스펀지, 단열재 등등 석유화학 제품, 화학 비료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 바스프가 세계 2차 대전 때는 주로 고무라든가 가솔린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었어요. 전쟁 기간 동안에
네.
65차례나 공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특히 나일론 같은 거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네.
독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공헌한 기업을 꼽아봐라 하면 이 바스프가 꼽힌다고 하네요. 현재도 화학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업이네요. 바스프.
네.
이게 오래됐어요.
그렇죠. 2차 대전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네. 이 독일의 제약 산업도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약 만드는 산업인데요.
네.
독일 약품 산업도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아스피린. 이게 이제 펠릭스 호프만이 1897년이니까 벌써 한 100년도 훨씬 더 됐네요.
네.
처음에 해열제, 진통제, 항염제 이런 걸로 개발을 했던 것. 이게 아스피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정 상비약이 됐는데 최근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 의약품으로도 조금씩 치료 효과가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현대사회에 만병통치약이 뭐냐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에서 만든 아스피린을 꼽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독일의 제약회사 바이엘이 지금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독일 약이었군요.
네.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북한에서.
그
정말 아스피린은 북한에서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렇죠.
머리 아파도 아스피린 먹고 배 아파도 아스피린 먹고.
이게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현상인데요.
네.
가정 상비약처럼 쓰여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아스피린을 조금씩 사놓는다고
네.
합니다. 초기에는 가루약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 어렸을 때도 네. 가루약으로 먹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랬다가 1914년에 알약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먹기가 쉬워지니까 더
네.
많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엔 주로 진통제로 많이 쓰였어요.
네네.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밝혀졌어요. 또 그래서 아스피린은 현재까지도 지금 또 암, 식도암, 대장암 이런 것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네.
아스피린의 효능은 현재까지 50%밖에 밝혀지지 않았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그 효능을 밝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바이엘,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 바이엘은 전 세계 제약업계 8위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이 속한 일반 의약품 시장에서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전 세계 일반 의약품 시장 1위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죠.
네. 그리고 독일 제약회사가 최근에 2020년경에 화이자, 바이온텍이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요. 바로 이 바이온텍이 독일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제약회사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딱 한번
네.
그 유럽 여행을, 서유럽 여행을 하면서
네네.
그 나올 때 독일을 거쳐서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비비크림과 함께 샀던 게 바로 약품을 샀어요.
독일의 약.
네, 보통 그 외국에 가서 사오면
네네.
그 세금 이런 것들이
싸죠.
하니까 좀 가격이 누거져가지고 많이들 사는데
네네.
독일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 중에 하나가 독일제 약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건강 보조제 같은 것들도
네네.
굉장히 잘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정말 반가운 이름이에요. 북한에서 진짜 약 없고 뭐 여기저기 아플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저희한테는 친숙한 약인데 북한에 워낙 약이 좀 부족하니까 이 아스피린이라도 좀 더 많이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특히 진통 효과가 아스피린이 네. 있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마약을 쓰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도 네. 그 아편 녹여가지고 네, 그거 네.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북한의 정통편이라고 해서 중국제 네.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아스피린보다 어느 순간 정통편이 또 많이 진짜 보급이,
유행했군요.
예, 보급이 네. 됐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도 정통편은 너무 세다.
아, 그렇군요.
요런 인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약이 약간 믿기가 좀 어렵다. 요런 네. 인식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계속
사실 드네요. 요즘엔 진통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한국에선 저는 근데 아스피린 안 먹어봤어요.
왜냐면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진통제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스피린을 진통제로 막 일부러 쓰는 사람은 오히려 많이 줄었는데
네.
그래도 진통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네. 심혈관 예방이라든가 항암 효과 등등을 다 종합 고려해봤을 때 집에 딱 하나만 놓는다면 뭘 놓을 거냐 물어보면 아무래도 아스피린이 아스피린. 이것저것 쓸모가 많은 약이긴 하죠.
그 네. 북한의 그 중풍이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네네. 다 심혈관 질환 맞아요. 쪽인 거잖아요. 그
뇌졸증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것도 예방 효과가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있다고. 네. 여러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와 공구 산업. 이것도 독일이 뛰어나요. 산업용 장비, 특히 공업기구, 뭐 회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지멘스부터 시작해서 보쉬, 뭐 라인멘탈, 뭐 칼차이스 정말 많고 다 세계적으로 독일 사람들이 자랑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특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기업은 이 가운데 지멘스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지멘스는 거의 모든 부분에 거의 모든 제품을 다 만드는 종합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독일에서도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대규모 기업인데요.
네.
공장 자동화 설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사람이 직접 조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로봇가 자동으로 물건을 네. 만들도록 할 때에는 지멘스가 그런 설비를 다 만듭니다.
아.
그리고 전력 생산을 위한 원자로 같은 것, 이 지멘스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네.
원자로 제조하는 것. 그 다음에 컴퓨터, 한때는 컴퓨터 제조도 이 지멘스에서 했었고요. 일본의 후지스 컴퓨터가 한때 유명했었는데,
네.
이 후지스가 바로 독일의 지멘스와 합작해서 일본에 세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화재 경보. 이렇게 건물에 보면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들이라든가,
네.
화재가 일어나면 막 그 스프링클러라고 해서 물이 자동으로 화재를 불을 끄는 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첨단 시설들이 이 고층 건물이나 빌딩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지멘스가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교통 또는 철도 차량 뭐 신호 장비 같은 거.
네.
차량이 오면 불이 켜지고 철도가 지나가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멘스에서 만드는 제품들이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의료 쪽에도 많은데요. 보청기 만드는 거 지멘스에서 많이 만들고요.
네.
CT라든가 MRI 같은 첨단 촬영 검사 장비.
네.
병원에서 쓰죠. 이런 것들도 지멘스가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스람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형광등 만드는 곳인데
엄청 유명하잖아요.
예, 오스람. 이것도 지멘스 산하의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지멘스는 그냥 안 만드는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한 회사입니다.
너무 이게 한국에서 요럴 때 쓰는 말 있죠. 혼자 다 해먹는
그렇죠.
거 아니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네요. 뭐 도로에.
한국에도 비슷한 기업이 있다면 굳이 삼성 꼽자면 삼성 정도예요.
예. 네. 그러네요.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네. 뭐 반도체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이게 진짜 가능하군요. 한 기업에서 이 많은 것들을 다 만들고 있군요. 지멘스는 워낙 이름은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 지멘스 제품이 저의 반경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줄은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 지멘스 청소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용 전자제품도 지멘스가 많이 만들기 때문에
네.
아까는 공장이라든가 빌딩에서 쓰는 산업용 전자 설비들인데 가전제품도 많이 만들어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기레인지, 오븐, 전기청소기, 식기, 세척기, 세탁기, 빨래, 건조기, 심지어는 커피기계, 커피 내려먹는 기계까지
네네.
지멘스는 다 만듭니다. 그래서 주요 대기업들의 공장이나 특히 이제 높은 건물에 들어가는 그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로 지멘스가 특히 유명한데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기계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사진이 보시면 무슨 로봇처럼 생겼는데 이게 초대형 노천광산 채굴 중장비입니다. 백어, 288, 293 뭐 이런 기계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계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 기계입니다. 이 기계.
아, 네. 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달나라인 줄 알았죠. 이게 네. 길 위에 있는 광산에서 네.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뭔가를 캐내는 장비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진짜 아파트 몇 층 높이의 거대한 산업 장비인데 나사에 우주선 운반하는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크롤러 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걸 누르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차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게가 13,000톤. 어마어마한 길이의 장비. 이러한 기술은 현재는 독일만 갖고 있습니다. 와. 다른 건 이렇게 큰 장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건 약간 자부심이 있겠네요. 전 세계에서 우리만 만들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중장비 네. 같은 경우는 자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독일 하면 이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무기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전선을 누비던 전차와 대포 다 독일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냉전부터 지금까지 독일에서 만든 육상 무기들은 미국이 생산한 무기를 압도하는 성능도 자랑하는데요. 어쨌든 튼튼한 것 하면 또 독일이 유명합니다.
맞아요. 튼튼한 거. 네. 뭔가 이렇게 철강 그런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렇죠. 전쟁 때부터 네.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하나 더 소개해드릴 만한 그룹은 보쉬 정도가 또 있겠습니다. 보쉬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쉬라고 하는.
보쉬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뭐예요 여기는?
혹시 네. 벽에다 이렇게 나사 같은 걸 박을 때 네. 윙 해가지고 드릴, 하는 전동 드릴 같은 거.
네. 전동 드릴.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동 드릴은 바로 보쉬에서 만든 전동 드릴입니다. 그래서 전동 드릴 자세히 보시면 네. 빨갛게 보쉬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독일의 보쉬인데요. 하여간 세계적으로 이 전기 공구 만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도 만들고 이 보쉬는 전동 기구도 특히 많이 만드는데 이 부분은 세계 1위입니다. 1위.
아니 북한에서 진짜 그 네. 벽에 못 박을 일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박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보통은 망치로 또 막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박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못이 다 이렇게 나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네. 들어갔다 안 나오게 네. 걸리게 네. 하려고. 근데 북한 못은 그냥 일자 못인데 일자 그걸 그냥 머리를
힘으로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남편들이 잘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들이 하다가 손 다치고,
다치고
다치면
못이 휘고.
맞아요. 근데 한국 와보니까 그 전기 드릴로 그냥 쭉 하니까 그냥 소리도 그렇죠. 별로 안 나고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전동 드릴 전기를 이용해서 네. 강력한 모터로 벽에 구멍을 살짝 뚫어줘서
맞아요.
거기다 나사를 넣어서 고정하죠. 그렇게 해서 훨씬 튼튼하게 고정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야 이건 뭐 남편 없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벼운 액자를 걸 때에는 뭐 못을 박아도 상관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50kg 또는 네. 100kg 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장비나 기구를 벽에다 고정하려면
그렇죠.
이 전동 드릴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네. 아 이거 진짜 북한에 좀 들여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도 들고
만약에
그러네요.
북한에 전동 드릴이 필요하다 그러면 독일의 보쉬 제품을 사용하시면 확실합니다.
네. 보쉬. 네. 독일에서 만든 제품은 튼튼하다라는 말을 참
얘기했죠.
많이들 네. 해요.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독일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과 기업들이 진짜 많네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실상부한 유럽 제1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유명한 기업들은 제가 몇 군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뜻밖의 대기업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일하는 큰 기업은 또 많지 않은 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에서 미국 기업이 한 132개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58개, 네. 일본이 62개인데 독일은 29개밖에 안 돼요.
큰 규모의 기업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신 네네. 2011년 기준으로 독일 내 중소기업, 규모가 네. 중간이나 조금 작은 기업은 360만 개나 됩니다.
360만 개요?
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네,
이게 독일 전체 기업 수의 99.6%는 그래서 중소기업이고 독일이 하는 수출의 70%를 바로 이 중소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독일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북한도 앞으로 네. 이제 기업을 발전시킬 때 중국이나 미국처럼 대형기업, 수십만 명이 일하는 대형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킬 건지 아니면 독일처럼 중소기업들, 작지만 기술이 확실한 네.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경제를 발전시킬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연구를 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기 위해서 이 중소기업들이 좀 견고하게 잘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 네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또 휘청이면
그런 측면도 있죠.
또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다 보니까 근데 독일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경제 부분에서 정말 뭔가 이렇게 탄탄하고 견고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구조도 좀 탄탄한 편이고 안정적인 편이고 그다음에 네. 기술력도 탄탄하고 또 물건도 튼튼하죠.
네, 그런 아, 물건도 특징을, 튼튼하고
그런 특징을
맞아요.
갖고 있습니다.
그 독일은 정말 한반도처럼 이렇게 분단이 됐다가 합쳐져서 그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시 그걸 딛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경제 강국으로 지금도 이렇게 있는데 북한도 요 독일의 사례를 많이 좀
그렇죠. 그 특히 독일 경제를 연구해볼 필요가 네. 있는 것은 분단됐던 나라가 하나로 통합됐음에도 여전히 경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네.
점이죠. 후유증도
맞아요.
있지만 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통일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통일 국가를 만들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독일을 좀 더 흥미롭게 북한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에도 독일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란다 프로젝트의 노래 함께 들으시죠. 기필코.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미국에서 영웅이 된 한국계 청년. 지난 2007년 6월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 병력이 이동 중에 적군의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총탄이 날아들었고 미군 부대원 사이로는 수류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한 병사가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김신우, 당시 23살이었습니다. 김신우 씨는 3남매 중 막내로 3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2005년 의무병으로 입대했고 전역한 이후에는 의료계통에서 일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꿈을 키우던 평범한 청년이었죠. 신우 씨가 군에 입대한 당시는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된 때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알카에다라는 테러 세력이 벌인 9.11 테러를 겪은 지 몇 년 안 된 시점이었고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입대하려고 하자 극구 말렸습니다. 하지만 신우 씨의 의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마음은 알았지만 부모님 몰래 입대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신우 씨는 1년 반을 한국에서 복무한 뒤 이라크로 파견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라크 파견 종료 6개월을 남겨둔 때였죠. 그때 신우 씨의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의무병이었던 신우 씨는 갑자기 수류탄이 부대원 사이로 날아들자 수류탄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졌지만 신우 씨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후 미군은 병장이었던 신우 씨의 희생에 용맹함을 기르는 훈장인 실버스타 훈장을 추서하며 예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는 신우 씨의 희생을 기리고자 김신우 병장 응급의료센터 치과 병원이 생겼는데요. 전 세계 미군 시설 중 한국계 병사의 이름을 딴 곳은 이곳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청년 김신우. 그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영웅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박효신의 야생화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